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과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신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캐주얼 선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입고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넥타이를 안 맸지만 조금 애매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지난주에 못 오셨거나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이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민망해 하실까봐.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처럼 입고 오면 담임 목사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아무튼 우리가 그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를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나 능력으로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여 믿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놀라운 기적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대체가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뭐 우리가 방언을 한다던가, 뭐 신유의 은사를 받는다던가, 뭐 환상을 본다던가, 우리의 온 몸이 전율을 느끼면서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리 만무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된 삶 가운데 이미 허락되고 그리고 분명히 요구되는 기적이 있는데 우리 신자의 삶 속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이 일들쯤이야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인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이해되기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기적,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자연이고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월 속에서만 계셔야 하는 분이 자연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것도 그것도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월적인 분이셔야만 하는 분이 자연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영광스럽고 그 존귀가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적 권능을 베풀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즐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천하고 가난하고 망하고 실패된 자의 모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지금까지 들어 알고 있고 그냥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실들은 감감히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되돌아보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인간으로 오셨어도 인간 사회 가운데서도 환영받지 못할 만한 가장 추악하고 흉몰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셨고 가장 실패하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일들이야말로 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어서 이와 같이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도대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서 죽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권면의 글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때요?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마땅히 있어야 할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너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다 옳은 일 같아 보이고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항상 옳은 일을 할 때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옳을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왜 갈등이 있고 왜 싸움이 있고 왜 분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가 서로 싸워서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이 옳은 일 때문입니다.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A라는 그룹이 옳고 B라는 그룹이 틀렸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B가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되다가 아, B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 말도 일리가 있네 A도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싸움과 분쟁이 있는 이유는 다 옳은 일 때문입니다. 다 스스로가 옳다라고 주장하죠.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자신들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옳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인내와 기다림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은 뭐예요? 옳은 것은 지식이요, 도덕이요, 윤리요, 법입니다. 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십자가지만 거꾸로 지면 아주 쥐어 패기 좋은 칼처럼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들고 패기 좋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을 종종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렇게 산마다 이렇게 절이 있죠. 그러면 그 절간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거기서 중을 만나면 눈에 힘을 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 던져주고 나온다든지 절간 뒤로 돌아가면서 절간에다 대고 돌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확인하고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못 모를 때는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때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를 할 때 제 친구 한 명도 어떻게 우연히 또 같이 마음이 맞아서 몇 번을 같이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밤새도록 같이 기도를 하다가 새벽이 되면 추우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고 또 속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같이 서로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목사입니다. 3.1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덕에 지난 가족 수양회 때 송태근 목사님을 모실 수 있었죠. 친구이지만 상당히 실력이 있고 참 존경스러운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벽녘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 산자락에 절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도 했겠다, 충만하겠다. 그래서 둘이 서서 절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몇 번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스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 잠깐 와보래요. 그래서 혼났죠. 네. 그때 스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가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이 뭔 줄 아니에요. 사탄은 생각 사자에다가 허탄할 탄자를 써서 허탄한 생각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탄이 이 한자어의 유래 그 한자에 합성된 단어였구나.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확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당신은 안 믿었잖아. 나는 믿어서 구원 받을 만하고 당신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도 싸. 이렇게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스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상태에 있어서는 가장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앞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하고 존경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님 만나서 스님이 합장하시면 여러분들 합장해서 인사하세요. 그렇다고 뭐 남이아미타불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인사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도덕과 윤리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적대시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복음의 내용이나 기독교의 진리 부분에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 진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자로서 우리는 더 아량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새 인종이 되고 새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아담의 후손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마음 우리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자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큰 소리를 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것을 놓치고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곤 한단 말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한 그 기독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내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둘째가 철야기도 자주 하는 사람, 세 번째가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이랍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마만큼 기도를 한 사람이고 내가 이마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언제나 목소리를 높이고 발언권을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고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힘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은 모하게 하며 모모는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식이 가지는 순서와 이 사랑이 가지는 순서를 여러분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두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건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이것을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믿음 더하기 덕 더하기 지식 더하기 절제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좀 더 형상화시켜서 믿음을 베이스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식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형상화시킨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양파를 보시면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기면 또 있죠.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이런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덕으로 쌓아야 되고 그 위에 지식으로 쌓아야 되고 그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갈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라는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결국 세 번째죠. 거기에 더 쌓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쌓여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신앙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 우리는 사랑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지식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9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쌓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눈 밖에 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눈에 안 차는 사람이 있죠. 옆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괜히 눈 마주치면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저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죠. 아니면 포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품을 실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품을 실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왜 다른 집 남편은 안 그런데 왜 다른 집 아내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그래서 그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를 품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죠. 로마서 8장,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과 원수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과 원수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었다면, 법을 가지고 와서 죄인들을 처벌하고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오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처단하고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자체야말로 이미 죄인된 원수된 우리들을 품으시기로 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를 품으실 작정을 하시고 오신 것이고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죠? 네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지금 예수님은 죄인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그 죄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쫓아가야 할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죽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자된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뛰어나고 아주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증명이요, 다 자기 치장이요,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죠. 나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그 삶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것이 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서 노력하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자가 불신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늘에서 주는 상이 뭐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만 무난하면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죠?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 밖의 일이죠.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자들에게는 가능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받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가 될 것 같죠. 그렇게 살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좀 더 드러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기적과 같은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마치 기적을 보는 것처럼 충격을 받고 놀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구박을 받고 저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신자의 다름을 확인하고 그 신자들의 삶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 항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원수가 없는데 교회에 오면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죠? 아주 100% 공감을 하죠. 교회 안에 원수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도록 우리에게 더욱 그 부추기면서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의 인턴 과정이죠.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부터 그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피해 다니려고 하죠. 피해 다니니까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고 조용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이 다그쳐서 묻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격하는 그 소리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든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원수는 항상 있습니다. 상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는 날까지 원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들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더 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과 같은 삶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벨리즈 단기 선교를 떠나죠. 그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나 목적도 동일합니다. 왜 가죠?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하여서 가지 않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되고 원수된 그들을 품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품기 위하여서 가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죽어지기 위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는 모든 선교팀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선교의 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